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이 3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자 타운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진행된 MBC 방송과의 타운홀 행사에서 이달 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음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첫 대선 TV 토론이 있던 날 받았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트위터에 코로나 양성 판정 사실을 공개했고 같은 날 월터리드 군병원에 입인 후 사흘 만인 5일 퇴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와 관련한 미 행정부의 대응을 옹호하며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ABC 방송과 가진 타운홀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계속 걱정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에서 원한을 가지면 안 된다며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공화당에 복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는 22일 세 번째 토론을 마지막으로 11월 대선에서 맞붙게 됩니다. 미국 상원법사위원회가 오는 22일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합니다. 상원법사위의 이번 결정은 대선이 실시되는 다음 달 3일 이전 인준 절차를 완료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한 걸음 다가선 조치입니다. 법사위가 베럿 지명자에 대한 인준에 찬성하면 안건은 곧바로 상원 전체 회의에 넘겨져 최종 표결에 붙여집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신속한 진행 방식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보수파가 주도하고 있어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와 낙태권 등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럿 지명자에 대한 상원법사위의 인준 청문회는 지난 12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과 싸우기 위해선 유럽 국가의 제한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HO의 한스 클루게 유럽 담당 국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럽 지역 재확산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클루게 국장은 유럽에서의 하루 누적 확진자 수가 이번 달에 두 차례 12만 건을 넘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일일 감염 건수가 4월에 비해 2배에서 3배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환자가 증가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더 많은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루게 국장은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원 치료가 개선된 점을 지적하면서 사망자 수가 5분의 1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공자 학원으로 알려진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센터를 미 대학 캠퍼스에서 폐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의 공자 학원이 미국 학생들에게 악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올해 말까지 모두 문을 닫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 국무부와 교육부가 이달 초 각 주의 교육 관계자와 대학들의 경고 서한을 보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서한은 중국어와 문화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중국 공산당의 선전을 전파하려는 도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이 어제 러시아의 야권운동가 알렉사이 나발니 독극물 공격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고위관리 6명을 제재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연방보안국 국장과 대통령 행정실 제1부실장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러시아 유기화학기술연구소는 나발니에게 사용된 신경작용제 노비촉을 포함해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개인과 단체의 유럽 내 자산은 동결되고 EU 회원국 방문이 금지됩니다.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프라유트 자노차 총리는 사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노차 총리는 오늘 긴급 강요회의 뒤 기자들에게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총리직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주한 미군 병력 수준과 관련한 미한 안보 협의회 성명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띵크탱크가 북한을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평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애덤 스미트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12년간 미한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명시했던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문구가 올해 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에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 측은 올해 미한 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문구가 없는 데 대해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VOA에 북한이 여전히 국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이고 신뢰할 수 있고 역량을 갖춘 지속적인 억지 태세를 계속 필요로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주한미군 유지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를 고려할 때 이번 SCM 논의가 한반도 주둔 미군 규모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기회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SCM에 앞서 스미스 위원장 등 상하원 외교위와 군사위에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4명의 의원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입장을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14일 SCM 종료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문구는 2008년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이후 지난해까지 12년째 매년 포함됐었습니다. 특히 올해 성명에 이런 문구가 없는 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거론한 주한미군 감축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 나와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착상태에 있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하거나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맥락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현실화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원 군사위 민주당 대변인은 미군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한국에 배치됐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군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변인은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인 감축은 국가안보를 훼손하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 확인 노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면서 의회는 초당적으로 이런 임의적 접근 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국들과 협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병력의 상당한 감축을 금지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미 의회가 제정한 2020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주한미군 병력의 상당한 감축은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상원과 하원이 지난 7일 각각 통과시킨 2021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도 이 같은 감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현수준 아래로의 주한미군 감축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조항이 공통적으로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상 유지 문구가 빠진 데 주목하며 미군 감축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또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미한 양측의 기술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잠재적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리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한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그동안 동맹관계의 이견을 보인 분야들에 대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확약을 받으려고 노력한 대목이 엿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내 일각에서 전시작전권의 시한부 전환과 유엔군사령부의 정통성 문제를 걸고 넘어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입장과 일치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중국 공조 문제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를 넘어선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미국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성명에서도 명시됐던 주한미군 규모 현상 유지 문구가 삭제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상황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성명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28,500명이라는 주한미군 규모는 전임 부시와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 측이 의도적으로 주한미군 규모 유지라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올해 성명은 과거와 달리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정치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이 이례적이라며 실제 논의 과정에서 양국이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A lot of political issues in this communique where it looks like there is a fairly significant amount of disagreement.
베넷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 훈련 여건 보장을 기술한 공동성명 9항과 조건부 전시작전권 전환을 거듭 강조한 11항과 12항,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명시한 18항,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공백을 우려한 19항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현상 유지 문구가 빠진 데 대해 최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미군 역내 재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축을 실제 선택지로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erry Esper has implied that even though he said it's not in the process, I think the fact that it's not in the communique suggests that it could happen.
한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미 의회의 국방수권법은 철수 시한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 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를 기술한 6항의 경우도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구문과 미 국방부가 배포한 영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국문 성명에서는 양 장관은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성명에는 성주기지 대신 캠프 캐럴을 위치한 사드 포대에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캠프 캐럴은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성주에서 약 30km 떨어져 있는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사드 포대의 본부입니다. 성주에 위치한 사드 포대의 식량과 보급 물자는 캠프 캐럴에서 지원받는데 현재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위대의 육상 보급로가 차단돼 헬기로 물자를 공급하는 실정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성주 포대기지와 캠프 캐럴은 다른 장소라며 미 국방부의 기술대로라면 사드 포대의 주한미군 기지 역내 이전을 시사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My sense is the Korean version is intended not to suggest that they actually could be moving the battery to Camp Carroll. So it's not inaccurate, but it is certainly trying to hide that fact.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 국방부가 성주 기지의 사드 포대로 모호하게 기술한 데 대해 실제로 캠프 캐럴 역내로의 이전을 미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면 이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만일 미 국방부가 사드 포대 기지 수송로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기 계획의 하나로 역내 이전을 추진 중이라면 이는 향후 상당한 정치적 파급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빈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미 국방부의 사드 기술은 캠프 캐럴로의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처럼 읽힌다며 미한 두 나라가 이 문제를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ig things that I noticed in there was about THAAD and the US version talked about it sounded like a move to Camp Carroll.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인식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에스퍼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공정성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 is equitable? And you know, to the U.S. side, it just seems like South Korea is a rich country and should pay more.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성은 단순히 한국이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더 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상호 이익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띵크탱크가 북한을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열린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공개하는 등 갈등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가 14일 국제 갈등 추적을 갱신하며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영향을 주는 지역에 대한 평가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26개 지역에 대해 미국의 안보 이익에 영향을 주는 정도와 갈등 상황 정도를 나눠서 평가한 가운데 북한은 미국에 영향을 주는 지역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역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과 함께 미국 안보 이익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꼽힌 곳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모두 다섯 지역입니다.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 나머지 21곳은 중요한 영향 그리고 제한적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북한은 갈등 상황과 관련해서도 악화하는 지역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과 같이 미국 안보 이익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갈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은 곳은 이란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남중국해 등 네 곳뿐입니다. 외교협회는 미국 무기통제협회의 평가를 인용해 북한에 20개에서 최대 30개의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모두 23번의 미사일 실험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에 약 26,54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외교협회는 북한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되는 대북 관련 주의사항을 함께 설명해 놨는데 가장 최근 내용은 지난 10일에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입니다. 협회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며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진짜인지 아니면 모형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세계 최대 크기의 미사일이라고 설명하면서 더 커진 엔진과 늘어난 연료로 더 많은 탄도 탑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 측면에서 한국과 북한의 전쟁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 붕괴를 방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무기와 미사일 실험, 소규모 군사, 사이버 도발 등은 앞으로 중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해당 활동들이 잠재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갈등의 고조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더불어 미국 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꼽힌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3조 달러 이상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며 최근 중국이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군사훈련과 미사일 발사를 하는 가운데 갈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해선 호르무즈 해협이 2천만 배럴 이상의 석유가 운반되는 통로로 미국의 안보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이란 제재를 부과하는 등 갈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 한반도 평화 구축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종전 선언을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평화연구소의 프랭크엄 선임연구원은 15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강조한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 구축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 연구원은 이날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한반도 문제에 관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종전선언이 거래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엄 연구원은 한반도 평화 구축이 어려운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면서 관련국들 상당수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엄 연구원은 우선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우선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봉쇄하려고 하면서 냉전이라는 좀 더 큰 틀의 전략적 전투에서 2차적이나 3차적인 우려사항으로 봐왔다는 겁니다. 엄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의 위협을 우려해 한국을 제쳐놓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고만 한 점도 한반도 평화구축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정당성이 커짐에 따라 북한 정권이 스스로 불안감을 느끼면서 한국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이어간 것도 평화 구축을 어렵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엄 연구원은 한반도 평화 구축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협정은 일시적 행사나 합의보다는 수십 년간 이뤄져야 할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미 정부 소속 북한 분석관 출신인 이민영 NK뉴스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입장에서 종전선언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엔 북한이 매일같이 종전선언을 요구했지만 이듬해 10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종전선언을 근본적 해법이 아닌 2차적인 사안으로 밀었다는 겁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첫 단계로 수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뭔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나 미국의 핵 위협 제거를 돌이킬 수 없는 일로 보고 있다며 이는 주한미군과 북한이 한국에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의 철수를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크기와 중량을 볼 때 이동식 발사 차량 텔로 운용하기엔 부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북한이 다탄도 ICBM 개발 의지를 과시하긴 했지만 당장 시험 발사가 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장영근 교수는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중량이 액체 추진제를 넣었을 경우 100톤 수준이고 길이는 23m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장 교수는 북한의 신형 ICBM 초기 분석 결과에서 11개 바퀴축이 달린 이동식 발사차량, 텔에 미사일이 실린 사진으로 미뤄 55톤 정도로 추정되는 화성 15형보다 훨씬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교수는 이 같은 중량과 길이 수준이라면 텔에 싣고 발사 위치로 이동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따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길이가 길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아니 도로가 뭐 일직선으로 쫙 돼 있는 도로만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길이가 한 23-24m쯤 된다. 그 회전 반경이 엄청 길어지길랑이요. 뭐 얘네들이 뭐 언덕도 올라가고 산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경사각이 조금만 돼도 얘가 만일에 100톤이 넘는다. 그럼 어떻게 끌고 올라가? 예, 쉽지 않죠.
장 교수는 따라서 신형 ICBM의 경우 텔 방식보다는 지하 미사일 설비인 사일로에 넣어 고정식 ICBM으로 운용하는 게 전술 운용 차원에서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길이가 32m, 중량 130톤 수준의 중국 ICBM인 둥펑5도 사일로에서 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이동식 발사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대형 미사일을 굳이 텔에 실어 사진으로 공개한 것은 다분히 과시용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차량이나 그 미사일이 너무나 대형이기 때문에 이동에 제약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탐지를 통해서 요격이 가능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과시용으로 혹은 기술 개발용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전에서 야전 운용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무기체계다. 현재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 교수는 신형 ICBM의 1단 엔진은 화성 15형에 1단의 쌍둥이 백두산 엔진 두 세트를 결합하고 2단 엔진은 지난해 말 연소 시험을 했다는 새로운 액체 추진제 엔진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교수는 신형 ICBM의 형상은 다탄도 ICBM처럼 보이지만 다탄도 ICBM이라면 상단에 후추진체 PBV를 넣을 공간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PBV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이루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열병식 이튿날인 11일 노동신문에 새로운 ICBM에 대해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도 화성 16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장 교수는 신형 ICBM이 목표로 하는 다탄도 미사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판단된다며 실제 시험 발사용이 아닌 과시용 목업, 즉 실물 크기의 모형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국 내 국책연구기관의 대량 살상무기 전문가는 신형 ICBM의 크기나 북한의 엔진 개발 추이를 보면 각계 목표 설정 제돌이 비행체 MIRV 기반의 다탄도 ICBM을 개발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ICBM 개발의 가장 고난도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 등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지만 북한이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열병식에서 함께 공개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4 시옷에 대해선 북극성 3형과 비교할 때 동체 길이는 1m 짧아진 7.2m에서 8m이고 직경은 1.6m에서 1.7m로 동일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미사일 길이가 짧아진 것은 새로 개발하는 잠수함의 함교가 아닌 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를 줄여 더 많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잠수함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시잖아요. 길게 생겨가지고 그 가운데쯤에 이렇게 볼록 위로 나왔잖아요. 그걸 함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거기서 미사일을 발사관을 꽂아놨걸랑요. 그거를 이제 일반 동체에다 꽂아놓으면 일반 동체는 길잖아. 그러니까 세 개, 네 개 설치하기가 유리하걸랑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걸 고려해서 길이를 짧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핵탄두를 어느 정도 소형 경량화를 할 수 있겠느냐. 왜냐면 되게 짧걸랑요. 지금 페어링이.
장 교수는 다만 핵탄두와 유도제어 시스템을 장착할 페어링 부분의 길이가 1m 정도로 짧아져 이런 수준의 핵탄두 소형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SLBM은 4천에서 5천톤급 잠수함을 필요로 하는 크기인데 이런 대형 디젤 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드물다며 잠수함 개발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북한은 SLBM 길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예,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전쟁 초반에 북한군에 밀렸던 역사는 준비태세를 완비하지 못한 탓이었다면서 미군은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군이 미군 자산을 겨냥하거나 미군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군 폭격 자산 등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준비태세가 갖춰지지 못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한다면서 한국전쟁을 예로 들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미군 준비태세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950년 7월 한국전쟁 초반에 500명에 가까운 증강된 보병과 포병대대가 북한군 침략을 지연시키기 위해 한국 오산 북부로 신속히 파병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특임부대로 불리는 이 부대는 당시 탱크, 탄약 부족은 물론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수천 명의 북한군과 수십 대의 전차를 상대로 싸운 끝에 열세에 몰려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후퇴해야만 했다며 이는 전투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경우에 비극적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70년이 지난 지금 안보 환경은 많이 달라졌지만 군사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며 미국 국방 전략은 이 같은 준비태세 완비에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이날 토론회에서 미군 전략폭격 전력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In April of this year, I approved an Air Force construct to improve the readiness and strategic flexibility of our bomber force.
그러면서 미군 폭격 전력의 준비태세와 전략적 유연성 향상 차원에서 지난 4월 공군에 승인했던 폭격 임무 작전 개념을 예로 들었습니다. 폭격 임무 작전 개념이란 미 본토를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폭격기들이 지구상 어디로든 출격해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 폭격 개념을 말합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를 통해 지난 16년간 괌에 고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주둔을 하면서 미군 폭격 전력 준비태세가 약화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변화는 중국의 의사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중국이 증강하는 전력으로 미군의 자산을 겨냥하거나 미군의 활동 범위를 제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했다고 에스퍼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작전상의 불확실성을 적에게 부여함으로써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고 미군의 준비태세를 입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미 해군력 유지와 개선과 관련해서도 커지는 중국군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군이 이른바 실질적 수준의 전력이 실전 운용되기를 원하는 해보다 몇 년 앞선 2045년에 미 함대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We need to take a new look at what the future fleet might be in the year 2045 which is a few years before the Chinese military wants to have a world, what they call world class military.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그 이후 해상 교통료 통제를 위한 다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동맹국들과 동반국을 확신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현존하는 항공모함뿐 아니라 유인 및 무인 함선이 조합된 500척 이상의 함선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이 200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연간 국방비 증가율을 최대 10%까지 늘린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고 필요시 싸워서 이길 준비가 돼 있으려면 미국도 국방 분야에 꾸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에스퍼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규범을 바탕으로 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항행과 무역의 자유, 인권과 같은 이른바 미국의 가치들을 미군의 존재를 통해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국제협력을 통한 코로나 대응과 부패 척결을 통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이번 보고서의 핵심 내용과 주요 권고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이 75차 유엔 총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가 공개됐군요.
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해마다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3일에 보고서를 공식 제출할 예정인데 미리 유엔 인권기구가 보고서를 공개한 겁니다.
올해의 보고서의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인권 상황에 어떤 개선이나 진전도 없이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권 침해에 대한 정의와 책임 추궁 노력이 없다는 건데요. 올해 보고서에선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북한 당국의 방역 조치 등이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듯이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 당국이 책임을 규명하고 유가족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인권 상황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북한 당국의 방역 조치 등 여러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중 국경의 폐쇄, 국내 이동 규제, 엄격한 검역 조치, 국제기구의 국내 인도주의 활동 축소 조치가 무역에 중대한 타격을 미쳐서 광범위한 식량 불안, 기아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양이 부족한 취약계층, 특히 어린이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엔은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전 세계 권위주의 정부들이 정보를 통제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해왔는데요. 북한은 어떤가요?
북한은 그런 통제가 훨씬 더 심각해 상황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여전하다면서 외부 세계와의 접촉 제한 조치로 가뜩이나 취약한 주민들의 자유가 더 제한되고 식량 접근 등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며 정치범 수용소 등 구금시설 내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과거 북한을 직접 방문할 수 없어서 북한 내 외교관과 유엔 등 국제기구,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 내 상황 변화를 파악해왔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제안으로 외교관들과 국제기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고 북중 국경 지역에 대한 엄격한 감시로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도착하는 탈북민들이 크게 줄면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보고서에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종합해보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상황, 또 만성적인 식량난과 주민들의 영양 부족에 개선이 거의 없고 또 코로나로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지적인데요. 그럼 어떤 개선안을 북한 당국에 권고했습니까?
총 16개 사안을 북한 당국에 권고했는데요. 삶과 직결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우선 국제협력을 통해 식량 등 경제난을 해결하라는 건데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식량과 물, 위생, 주거시설이 보장되도록 국제협력을 통해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긴급 투자하라는 권고입니다. 또 광범위하게 만연된 부패에 대응할 법적 검토를 통해서 주민들이 뇌물을 보이지 않고도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계를 유지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납치 등 강제 실종에 관해 피해자 가족에게 실종자의 소재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석방도 권고했다고요?
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적자 6명 등 외국인들이 영사관계에 관한 비인 협약에 따라 영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조기 석방을 비롯해서 이들에 대한 처우가 수감자 대우에 관한 최소한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는 어떤 권고를 했습니까?
한국통일부가 대북인권과 탈북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무검사를 보류하고 투명성 개선과 시민사회의 활동공간 보호를 위해 수용할 수 있는 조치에 합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남북협상에 인권을 포함시키고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의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제3국에서 탈출한 북한인들에 대한 보호와 망명허가 노력을 계속하고 남북경협과 인도주의 협력에 있어 인권에 기반한 체제를 확대 보장할 것, 이산가족 상봉 실현 등 민간 교류 확대도 권고했습니다.
중국에는 탈북민 보호를 거듭 촉구했다고요?
네. 송환시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있는 탈북민들에게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중국에 거주하거나 중국을 경유하는 탈북민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국가에 망명하거나 정착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체계의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등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정책적 체계의 강화를 주문했고요. 유엔 난민기구 UNHCR이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박해로부터 망명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중국이 관련 국경을 여행하도록 허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제안했습니까?
유엔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이에 관해 포괄적 연구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제사회엔 평화조약과 인권 상황을 촉진할 환경 조성을 촉구했는데요. 퀸타나 보고관은 이와 관련해 보고서 서두에 한반도 평화협상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투명성과 국민의 참여, 인권개혁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75차 유엔 총회에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네,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오는 23일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다루는 제3위원회에 이번 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원국들과 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합니다. 이후 유럽연합이 이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하고 제3위원회와 총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 내 심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북한 당국의 개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75차 유엔 총회에 제출될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의 주요 내용 또 그 권고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북한의 경제와 보건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또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구호활동도 위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호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5일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주최한 북한의 인간안보와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미 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던 북한이 국경까지 굳게 걸어잠근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독일 한세자이델재단의 베른하르트 셀리거 한국사무소장은 북한의 국경 봉쇄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hrough COVID, we had complete stop of importations practically. It might be a very, very serious issue next year when this year.
셀리거 소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의 수입은 사실상 완전히 중단됐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올가을 수확한 식량이 바닥나고 비료가 떨어진 이후를 걱정했습니다. 셀리거 소장은 코로나 이전부터 제재가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며 작년 말부터 당국의 정책에서 경제난을 대비하는 징후를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력갱생과 정면 돌파를 강조하고 수확률이 낮은 강원도의 돌밭에서까지 농사를 지을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셀리거 소장은 코로나로 인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다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북한에서 조림 사업 등 산림 황폐화 복구를 지원해온 한스 자이델 재단도 국경 봉쇄가 시작된 올 초부터 북한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고 셀리거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on the ground. Our contacts always say you can bring everything but nothing from the US and nothing from South Korea.
셀리거 소장은 코로나 사태가 북한이 미국 등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며 북한 쪽 파트너들은 항상 미국과 한국에서 만든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가져와도 된다고 말한다며 미국과 한국의 지원을 거부하는 실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적십자사의 오사 샌드버그 북한 국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코로나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 내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re are no imports basically allowed except COVID-19 supplies, and this was even enhanced in July, the restriction on imports.
샌드버그 국장은 코로나 대응품을 제외하고는 북한으로 수입이 안 되고 수입에 대한 제한이 7월부터 더욱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물품을 들여갈 수 없어 북한 내 지원 활동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 내부에서도 이동이 통제된 가운데 국제적십자사연맹 소속의 3명의 국제요원들은 평양에 고립돼 있고 1월 이후 현장 모니터를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조선적십자회의 북한 요원들과의 물리적인 접촉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조선적십자회의 요원들의 이메일을 한동안 끊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샌드버그 국장은 조선적십자회는 평상시와 같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국제요원들과 공유하는 정보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샌드버그 국장은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뒤에도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국제기구들은 복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접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07년부터 20여 차례 방북해 의료지원 활동을 펼쳐온 박기범 재미한인의사협회 국장은 코로나 국경 봉쇄가 북한 보건 분야에 미치는 타격을 우려했습니다.
This is causing supply chain issues for health systems, reduction of people seeking medical care within the health systems, and you can see this happening not only in TPRK but other countries. And if we apply these factors into
국경 봉쇄로 보건 체계에 공급망 문제가 생겼고 진료를 받는 주민들의 수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무역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보건 체계 후퇴로 인해 매해 북한 주민 9만 3천 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과 연구진이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국장은 북한에 코로나가 발병할 경우 최소 7천 명에서 최대 15만 8천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팀이 추산했다며 코로나를 막기 위한 정책이 코로나가 발병했을 경우보다 더 많은 사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코로나 진단 장비를 충분히 제공해 당국의 우려를 덜어주고 다시 국경을 열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상수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 한국센터장은 북한의 최근 위기 대처법은 장기간 지속하기 힘든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eople are more suffering from economic and social pressures. And then maybe good for them to...
이 센터장은 북한 당국의 조치가 경제적, 사회적 압박을 불러와 주민들이 더 고통받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다시 연계하고 소통하며 인도주의 활동을 재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선거에 5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연방 하원 의원 후보로 출마해 화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밀착 취재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한인 영화감독이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이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분산, 퍼트림을 뜻하는 말로 특정 민족이 고국을 떠나 이주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해외 한인들을 지칭할 때도 등장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지난해 11월 다큐멘터리 영화 헤로니모가 공개되면서 주요 화두로 떠올랐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꿈에나 그려볼 수 있었던 조국. 이제야 부모들이 그렇게도 가보고 싶어 했던 조국의 땅내음을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움을 가면서
영화 헤로니모. 이 영화는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쿠바 혁명을 일으켰을 당시 참여했던 한인 디아스포라 헤로니모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기록 영화입니다. 쿠바의 한인 1세대로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자금을 보냈던 독립운동가 임천택 씨의 아들 헤로니모임, 한국명 이문조 씨가 쿠바의 정치인으로 은퇴한 후 1995년 한국에 입국해 한인 정체성 복구운동을 벌였던 배경과 의미를 재조명했습니다. 당시 영화는 800만에 이르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 주류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화에 직접 등장해 이야기를 풀어나간 한인 2세 전후석 감독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My name is Joseph Chan. Shortly after President Obama announced a move to normalize.
영어 이름 조셉 전, 전후석 감독은 현재 미 동부 뉴욕에 거주하는 30대 청년으로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 뉴욕지부에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포함한 한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3살 때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갔던 그는 고등학교를 마칠 무렵 다시 부모와 함께 미국에 살면서 법학도가 됐습니다. 대학 졸업 후 중동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등지에서 인턴십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현지 한인들, 특히 한인 후손들을 만났던 전후석 감독.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번민이 깊었던 자신과 한인 후손들에 대한 성찰, 쿠바 여행을 계기로 제작한 영화 헤로니모까지 한인 디아스포라의 존재를 발견하고 알리는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전 감독이 미주 한인사회에 시선을 옮기게 됐습니다. 전우석 감독입니다.
특히 이제 대선과 또 팬데믹과 인종차별 문제와 한반도 평화 혹은 분단 혹은 북미 관계 이런 것들 여러 개가 겹치면서 그러던 와중에 존 볼튼 책을 제가 읽었어요. 존 볼튼 책을 읽으면서 한 나라의 국군이 이런 관료 혹은 미국 정치인들, 그러니까 한반도와 아무런 개인적인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이 없는 정치인 관료들 몇 명이서 이걸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개탄스럽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약소국으로서 한반도 이슈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읽고 미국 내 한인들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됐다는 전 감독은 미주 한인들의 미 연방 하원 출마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As a first generation Asian American, this holds a special meaning to me.
I'm a Democrat and I'm voting for Michelle Steele because I know she's going to keep Orange County safe. My name's Steve.
Hello everyone. I'm Young Kim. I wanted to quickly check in and see how everyone's doing.
오는 11월 3일 미국의 역대 59번째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미국인들은 상원과 하원, 주지사 선거도 함께 치르는데 이번 선거에는 모두 5명의 한인이 연방 하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앤드 김, 영 김, 미셸 박스틸, 메릴린 스트릭틀랜드, 데이비 김 후보입니다. 전 감독은 8월 말부터 지금까지 각 후보들과의 심층 인터뷰와 선거운동을 담는 밀착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비대면 방식으로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들의 면면을 살피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은 The Chosen, 선택받은 자로 후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 영화의 목적은 후보들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이번 선거에 영향을 주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전 감독은 분명히 합니다. 정치인이자 한인 디아스포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영화 개봉 시기를 내년 초여름으로 정한 것도 선거의 당락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대마다 제가 촬영하는 분들도 보면은 각자 배경이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다른 배경에서 나오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도 다름이 명백히 드러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 분모를 찾아내려는 그런 의지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합해야 되는 그런 좀 정당성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네. 한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비단 저는 미국에 있는 교민들뿐만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이 이슈가 똑같이 답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좌우 간의 갈등, 그것 때문에 본질을 놓치는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서로 주장하는 정치적 이념과 공약은 달라도 디아스포라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양분된 한반도 이슈를 풀어나갈 사람이 한인 디아스포라일 수 있음을 증명한다는 설명입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미국의 정치, 사회, 문화가 드러나는 후보들이 한반도 축소판이라고 표현하는 전 감독은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를 사례로 언급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스트릭랜드 후보는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미국인 아버지를 둔 57세 여성으로 한국전쟁 종전을 공약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혼혈 한국인이시잖아요. 코리안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그런 또 그분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밀리터리 브라이드로 한국전쟁 이후로 그녀가 그분 같은 유사한 경험을 했었던 수만 명의 밀리터리 브라이드가 경험했었던 그런 스티그마, 그런 오명이나 아니면 차별, 편견에 노출돼서 한인 커뮤니티도 아니고 미국 주류 커뮤니티도 아니고 변방인으로 계속 살아오면서도 자신의 혼혈 자녀들을 떳떳하게 키우려고 했었던 그런 또 다른 디아스포라의 맥락이 이분 스토리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저희가 터치를 할 것 같고요. 과연
또 다섯 명의 후보들 가운데 최연소인 데이비드 김 후보가 사실상 영화의 중점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말합니다. 데이비드 김 후보는 미국에서 태어난 36세 한인 2세 변호사로 김창준 전 의원에 이어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 한인 연방 하원의원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수 기독교 목사 아버지를 뒀지만 동성 결혼과 낙태를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전 감독은 김 후보의 개인사와 가족 간 갈등은 미국 사회나 한반도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런 아이덴티티와 관련해서 가장 첨예하게 스스로와 씨름하는 후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부모님과 갖고 있는 그런 이념적 갈등, 세대적 갈등, 문화적 갈등, 그리고 사회적 가치적 갈등 그런 것들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자신의 커뮤니티 내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어느 상징성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친구를 통해서 뜨거운 감자 주제들이 많이 오픈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인들에게 기독교가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
지난 선거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영김 후보와 미셸 박 스틸 후보에 대해서도 감독으로서 개인적인 가치 판단 없이 각자 후보들이 믿는 것을 그대로 표현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전 감독은 또 1992년 LA 폭동 사건을 돌아보며 한인 선출직 의원이 없던 당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며 현재 상황과 비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당시 상황의 재현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인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미주 한인으로서 두 번째 연방 하원이 된 앤디 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데 현직 의원의 재도전인 만큼 전 감독은 김 의원의 인터뷰를 선거 후로 미뤘습니다. 영화 선택받은 자는 제작비 15만 달러 가운데 8만 달러를 한인들의 풀뿌리 운동으로 마련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인 킥스타터를 통해 한 달 만에 8만 달러를 모은 겁니다. 이런 행보 역시 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영화의 주제와 의미를 부각시킵니다. 쿠바 한인 정치인이었던 인물의 일대기를 소개하며 한인 디아스포라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던 전후석 감독의 차기작 The Chosen, 선택받은 자.
If and when I'm chosen, if chosen by the people, I will make history as the first. When I get chosen by the people.
If I am chosen by the people, I'll be the first.
전후석 감독은 디아스포라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프로니모에서 유대인 라피가 했던 말을 디아스포라의 본질은 고통이지만 고통의 결과는 혁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통,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 그 안에서 뭐 차별과 침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 자식들을 낳아서 그들과 언어적 소통이 힘들 수밖에 없었던 고통, 이런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세대가 또 자신들은 누구일까를 자문을 하면서 그들만이 발견하는 또 새로운 정체성, 본국의 문화와 현지의 문화가 융합되어서 또 혁신적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었던 그 정체성이 디아스포라의 속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우석 감독은 선택받은 자에 대해 공존이란 무엇이며 한인이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답하는 영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를 알아보고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따라잡기에서는 최근 갈등과 무력 충돌이 심화하는 아르마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관계를 소개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859년 10월 16일 미국의 노예제 폐지론자 존 브라운이 웨스트버지니아주 하퍼스페리에 있는 연방정부의 무기고를 공격합니다. 19세기 중반 미국의 북부와 남부는 노예제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브라운의 이 하퍼스페리 폭동은 남북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1800년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난 존 브라운은 10대 때 잠시 양치는 일을 했는데 당시 자신에게는 친절한 목장 주인이 또래의 흑인 노예에게는 가혹한 매질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브라운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브라운은 버지니아주에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를 세우겠다는 원대한 야심을 세우고 1859년 10월 16일 아들을 포함해 22명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연방군 무기고를 습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곧 소식을 들은 버지니아주 민병대가 노예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신속하게 하퍼스페리로 몰려들었고 존 브라운과 그의 추종자들은 포위됩니다. 존 브라운의 아들을 포함해 10명의 추종자들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브라운은 체포돼 1859년 12월 2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존 브라운의 행동은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주의를 끌게 되었고 이는 남북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1978년 10월 16일 폴란드 출신의 카롤 유세프 보이티와 추기경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 선출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3주 전 갑자기 서거한 교황 바오로 1세의 뒤를 이어 264대 로마 카톨릭 교황에 선출된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58살의 나이에 교황에 즉위하면서 20세기 최연소 교황이 됩니다. 또 요한 바오로 2세는 이탈리아인이 아닌 성직자로는 455년 만에 선출된 교황이었습니다. 1920년 폴란드 바도비체에서 태어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2살 때 폴란드에 소재한 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 이후 크라코프 신학교와 루블린 대학교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1978년 10월 16일 교황에 선출되기 직전까지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서 가까운 교구에서 대주교로 사역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후 26년 6개월간의 재위 기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종교 화합과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